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핵 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공식화하고 미국까지 닿을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과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적대 정책 철회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를 전하면서 핵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 잠수함과 수중발사 핵 전략 무기를 보유하는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당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3,000톤급 디젤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온 것으로 알려졌고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의사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선제 보복 타격 능력 고도화를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명중률을 높이라고도 주문했습니다. 통신은 이와 함께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가까운 시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때 대한 과업을 언급하고 극초음속 무기 도입 의사도 처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규정하고 적대 정책 철회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통신은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의 보고를 전하면서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정책을 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울러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대외 정치 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의 이 같은 발언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를 향한 메시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소통 창구로 활용해온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 계정이 영구 사용 정지됐습니다. 트위터 측은 8일 성명을 통해 최근 트윗과 이를 둘러싼 맥락 그리고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폭력 추가 선동 위험 때문에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위터 사용자가 해당 계정에 접속하면 계정 정지라는 문구만 볼 수 있을 뿐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필 사진과 그동안 올렸던 게시글들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트위터 측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6일 발생한 미 연방의사당 시위대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과 함께 직무정지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워싱턴 DC로 모일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900만 회를 주민들에게 투여했다고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정이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이 가운데 750만 회가 중점 집단에 대한 접종을 공식으로 시작한 지난달 15일 이후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의료진을 비롯해 수입 냉동식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나 세관, 공공운송 등의 종사자 등을 중점 그룹을 선정해서 우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개인의 백신 접종은 무료이며 비용은 의료보험기금과 재정으로 부담할 것이라고 정 부주임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허베이성 대도시 쓰좌장이 봉쇄되는 등 수도 베이징 인근 지역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쓰좌장 씨는 최근 전체 주민 1,100만 명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 검사를 하면서 7일에는 전체 주민과 차량이 시 외부로 나가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작년 초 후베이성 우한을 봉쇄한 이후 중국에서 인구 1,0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봉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구 740만 명가량인 싱타이도 하루 뒤에 봉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종교 모임과 외국인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책임 소재를 외부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하라는 8일 한국 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에 의해 이번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나온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상 위반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2021년 한 해 계획은 잘 세워가고 계십니까? 미국뿐 아니라 세계인들은 이 새해를 맞아서 함께 행운을 빌고 덕담을 나누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피로감을 달래며 조금은 분주한 마음으로 새해 첫달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7회기를 시작한 미 의회 의사당은 지난해 선거에서 당선됐던 초선 의원들 또 재임하는 의원들로 북적였는데요. 이날의 다양한 이슈와 내용 가운데 한 한인 여성 의원의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올해 의사당에 입성한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 4명이지 않습니까? 이 민주공화 양당에서 사이좋게 2명씩 당선됐고 여성은 3명, 남성이 1명입니다. 그 가운데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이 워싱턴주 타코마 시장 출신인 50대 여성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이 이 한복을 입고 취임 선서를 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의회 방송인 C-SPAN의 홍보 책임자가 한복을 입은 스트릭랜드 의원의 모습을 이 트위터에 올리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소식을 다룬 한 미주 한인 언론은 스트릭랜드 의원의 모습과 함께 미국의 언론을 인용하면서 여성 의원들의 이 옷차림, 드레스 코드의 변화에 대해 적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출신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미국인 만큼 미국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역시 다양한 배경을 가졌고 그 다양성이 의사당에 입성한 여성 의원들의 옷차림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의사당 초선 의원으로서 한복을 입고 연방 하원 의원 취임 선서식을 한 이 스트릭랜드에 앞서서 첫 소말리아계 출신 의원인 일한 오마르 의원은 이슬람 국가 출신 여성 의원답게 이 머리에 두르는 히잡을 쓰고 하원에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규정 변화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 언론은 오마르 의원과 함께 이 최초의 여성 원주민 출신 하원 의원인 샤리스 데이비스 의원이 2018년 11월 6일 개표 현장에 몸에 딱 달라붙는 민소매 원피스를 입었다는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신문이 일찌감치 이런 드레스 코드의 변화를 예고한 논평도 함께 실어서 앞으로 또 어떤 배경을 가진 의원이 입성해서 어떤 옷차림을 하고 등원할지 이런 궁금증도 갖게 했습니다. 미국의 117회기 개원의 풍경에 대해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이날 기념식이 역사상 가장 많은 유색인종 대표자들이 취임선서를 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은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2021년 둘째 주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아멘, A woman. 아멘이란 말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기도 내용이 이어질 것을 믿는다는 의미의 히브리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 의회 117회기 개원을 알리는 시작 기도를 맡은 민주당 하원 의원이 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아멘, A woman이라고 말해 이번 주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종교적인 소망을 나타내는 단어는 사라지고 졸지에 남자와 여자라는 말로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내용에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아닌 힌두교를 믿는 신, 브라마신까지 등장해 더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는 유일신인 브라흐만, 많은 다른 신앙들에 의해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아워멘이라고 말한 것인데 당일 개신교 가톨릭 언론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보수 정치인들과 언론의 즉각적인 반응들이 나오면서 뜨겁게 화제가 됐습니다. 펜실베니아의 한 공화당원은 트위터에 아멘은 성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니며 진보와 무관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적었고 보수 우파 언론 데일리 와이어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바보 같은 순간이었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클레버 의원은 이번 임기 동안 의회에서 미국 국민을 대표할 여성의 기록적인 숫자와 봉사가 시작된 하원의 첫 번째 회기를 기리기 위해 가벼운 말장난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는데요. 미 의회 하원과 상원에는 144명의 여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 최고치는 129명이었습니다. 또한 성과 종교 통합을 추구하는 민주당 그리고 미국의 좌와 우의 종교와 사회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할리우드 TV 제작. 할리우드 배우들과 제작자들이 TV 프로그램의 일시 제작 중단을 결의했다고 할리우드 리포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과 미국 제작자 조합은 할리우드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서 당분간 TV 프로그램 제작을 중단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권고한 것인데요. 이날 캘리포니아주의 하루 신규 환자가 4만 4천 명으로 이들 중 12,400명이 할리우드가 속해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나왔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병원들은 현재 코로나 확산으로 우리가 본 적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은 대면 제작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병상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현장 제작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조합원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집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워너브라더스와 유니버설을 비롯해 월트 디즈니 소유의 20세기 TV, ABC 시그니처와 CBS 등 주요 TV 프로그램 제작사들은 이달 중순까지 각종 콘텐츠 제작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받은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함지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네,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이자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는 노동당 제8차 대회가 5일 개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회사와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했는데요. 경제발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북한의 당대회가 어떤 행사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이번 북한의 당대회는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행사입니다. 북한 정권이 창립 이전에 개최한 당대회가 1차와 2차인 점으로 미뤄볼 때 꼭 5년마다 개최한 건 아닙니다. 당대회는 당 중심인 북한 정권 내 각 부처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침 등을 밝힌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난 2016년의 경우 핵과 경제를 동시 발전시키겠다는 병진이란 목표가 제시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자기 반성이 많은 화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당대회 개회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기존 경제발전 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이 같은 사실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자, 북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어떤 건가요?
네, 2016년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핵심인 계획경제 구조를 복원해 인민생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하는 내용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전력과 석탄, 금속, 철도, 운수 등 4대 선행 부문과 농수산업, 경공업, 대외 경제 관계 등 부문별 과제를 제시하고 개선을 독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했다고 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사실상 모든 부문에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던 전력의 경우 오히려 생산량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북 제재 등 여러 악재가 겹친 북한 경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지표를 통해서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밖에 이번 당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대회를 이끄는 집행부는 7차 당대회와 비교해 39명의 총원은 그대로지만 75%인 29명, 29명이 교체된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네.
또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조영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집행부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들 모두 정치국 후보위원입니다. 그 밖에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 등 핵심 인사 10명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살펴봤고요.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선박이 이란에서 억류 조치를 당했다고요?
네, 이란 혁명수비대가 걸프 해역에서 한국 유조선을 4일 납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이날 혁명수비대가 걸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을 납포해 항구로 이동시켰다며 이 유조선에는 한국 국기가 달려있었고 기름 오염과 환경 위험을 이유로 납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납포된 선원들은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국적으로 이란 남부 항구 도시인 반다르 아바스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환경 오염을 이유로 납포했다는 건데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란 언론들은 한국 유조선이 기름 유출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 언론들은 기름 유출 혹은 환경 오염 때문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인데 한국이 이 제재 이행을 이유로 현재 70억 달러에 이르는 이란 자금을 동결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미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네, 미국 국무부는 이란 정부가 한국 유조선을 납포한 당일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각적인 억류 해제를 촉구한 건데요.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뷰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이란 정권이 한국 국적의 유조선을 억류했다는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이란 정권은 국제사회가 제재 압박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명백한 시도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걸프에서의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이 유조선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도 함께 살펴보죠.
네, 과거 미국의 대외 핵 전력을 담당했던 전직 외교관들은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가 미국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이 한국 국적 선박을 납포한 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약화시키고 신임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에 관여하고 제재를 해제하도록 부추기기 위해 더 강경하게 나올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건데요. 또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이란이 한국 유조선 억류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비대칭적 조치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 사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있네요.
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이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구입해야 하는 등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선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앞서 한국에 이란의 자금이 동결돼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이를 이란이 백신 구입 자금으로 전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두 나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한국을 추가로 압박하려 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자, 이란하고 미국은 지금 핵 합의 문제 때문에 사실 원만한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은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함께 이란에 대한 포괄적 핵 합의죠. JCPOA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인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합의에서 탈퇴했고요. 이란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등의 조치는 계속돼 왔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까지 알아봤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 소식 알아보죠.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4년간의 대북 외교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최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과 관련한 13개에 달하는 글과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습니다.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가 거둔 대북 외교 성과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성과를 거듭 강조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됐습니다.
네, 먼저 트위터 내용을 좀 볼까요?
네, 먼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 이에 대해 승리를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내용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은 사진을 올렸고요.
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해선 광범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 지도자의 최초의 약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전 정부와 달랐다면서 전략적 인내는 작동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면서 최대 압박이란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폼페오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폼페오 장관은 4일 미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준비가 됐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그래서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북한이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선 트위터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북한을 설득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 등에 대한 실험을 막았고 이는 성과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 이걸 성과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비핵화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성공으로 평가하는 쪽에선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장에 끌어왔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북한에선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톱다운, 즉 정상 간 대화 방식인데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히려 더 핵 역량이 강화됐다, 이런 지적입니다.
트위터 상에서도 논쟁이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트위터 글 아래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의 글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대북제재가 약화됐고 또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재단 선임연구원도 트위터를 통해 2019년 한 해 북한이 여러 발의 미사일을 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지금 바이든 시대 대북 정책에 대해 생각을 밝혔네요.
네,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부터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북한 문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북한 말고도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로 인한 경제 문제는 물론이고요. 이란과 중국 등 국제적으로도 북한보다 주목을 받는 내용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네.
또 다른 이유는 북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어느 정도 북한 문제를 다룰 인사에 대한 지명은 끝낸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 인사들의 면면도 북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낮게 보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미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우선 바이든 행 당선인 자체가 상원의원이나 부통령 시절 유럽과 중독 쪽에 치중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 등도 과거 북한 등을 다뤄본 경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중동이나 다른 지역 문제 전문가란 겁니다.
그래도 취임 초기에 북한 문제를 다룰 거라고 했던 전문가도 있네요.
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가 그 중 한 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첫날인 1월 20일부터 북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여러 사안들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만약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에게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북한이 또 먼저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스스로가 자신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런 도발이 자칫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신중할 것이란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북한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8차 당대회 개최 소식 알아봤고요. 이란의 한국 유조선 나포, 또 폼페오 장관의 대북 성과 강조 내용이 담긴 트위터 글과 사진들,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 남동부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데이비드 리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연 들어보시죠. 군 제대 후 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한효순 씨.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가족도 집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탈북해 살던 오빠와 연락이 닿았고 오빠의 도움으로 효순 씨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 몽골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네, 사막으로 넘었는데 브로커가 이렇게 국경까지 넘겨주는 게 아니고 근처까지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새까만 밤 12시에 그날도 약간 비가 약간 오려고 되게 구름 밤 있잖아요. 달도 없고 별도 없고 막 이렇게 새까만 밤인데 앞에 진짜 한 차도 안 보이는 밤인데 12시에 몽골국 국경으로 근처까지만 차 도로까지만 인도로까지만 딱 데려다 주면서 여기서 그 새까만 밤에 여기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그 가면 절도망이 있을 거다. 그거 넘으면 먼 거리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넘을 때는 약간 나이 드신 40대 그 여성분들이랑 저 그다음 16살짜리 남자아이기 한 명 이렇게 해서 넘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새까만 밤 12시에 북쪽을 치우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서 가라.
별도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몽골 국경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철조망을 넘었고 효순 씨와 함께 국경을 넘은 탈북민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 몽골의 군대 초소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군대를 만나면 그 군대들이 자기네 구역에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약간 조사 같은 거를 제가 보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네가 몽골 말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 종이장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해하고 달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시간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하고 시간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낮에 12시에 넘었냐, 밤 12시에 넘었냐, 그리고 어느 만큼 몇 시간 이렇게 걸었다고 이렇게 그 손동작 뭐 발동작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걸어서 우리가 너네를 만난 거라고 이렇게 해서 말해주면 걔네가 그다음에 우리를 조그만 쳐서 이런 데서 우리를 일단 1차 조사를 하고 약간 그 큰 군부대 이런 데를 저희가 뭐 찌프차 같은 걸로 와가지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몽골로 들어간 효순 씨와 탈북민들은 1차 조사를 받고 이동한 후 일주일 동안 대기했습니다. 중국보다 더 낯선 곳 몽골에서의 일주일간의 기억을 떠올리는 한효순 씨.
약간 음식은 약간 몽골이니까 약간 그 염소 우유? 그런 거에다가 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은 그런 거를 주고.
일주일 동안.
약간 가건물 비슷한 이런 거. 그리고 저희가 화장실 갈 때는 그냥 안 데리고 갔어요. 저희 눈을 다 가리고 그 군대가 와가지고 팔짱 끼고 화장실 이렇게 데려다 주고 거기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또 우리를 그 침실에 데려다 주고 이래가지고
시설이라서 못 보게 한 건가 봐요.
네, 제 생각에도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음식이 너무 냄새가 약간 그 사람들 군인들한테서도 약간 그런 냄새가 몸에 배이고 약간 우리는 김치 막 좀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우유하고 우유죽에 그런 것만 주니까 그리고 구르세대 이런 데서도 다 그 염소 우유 냄새가 굶다시피 한 것 같아요. 네.
많이 만드셨겠다.
처음 도착했던 작은 초소에서 큰 부대 초소로 이동하고 일주일. 그리고 다시 이동한 곳은 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울란바토르에 있는 체육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옮긴 곳이 이른바 초원으로 불리던 곳.
시내가 아니고 완전 이렇게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건물이 많이 없고 군대들이 휴양지라고 저희가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먼저 가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군대들도 또 저희를 그 사람들이 저희를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좀 제가 보기에는
한적한 휴양지 같은 초원에서 모여있던 북한 사람들은 출국 일정이 잡히면 다시 울란바토르의 체육관으로 옮겨졌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중국에서 몽골로 또 몽골에서 한국으로 오기까지 걸린 기간은 총 14개월.
저는 몽골에 한 두 달?
두 달. 네,
두 달 이상. 10월 3일이 개천절이니까 10월 4일인가 그때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2006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파랬던 한국의 10월. 하나원을 출소하고 나오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간의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때문인지 효순 씨는 체중이 크게 줄어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오빠의 도움으로 한국까지 무사히 왔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가꾸어야 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조금 힘들었죠. 왜냐하면 한국에 외로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도 뭐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 또 사투리가 또 있잖아요. 저는 쓰지만 그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식당이나 뭐 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말 한마디만 하면 아, 어디서 오셨어요? 혹시 뭐 중국에서 저선적이에요? 중국 저선적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근데 그거를 만나는 사람마다 일일이 답변하기가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아, 되게 조금 그게 힘들어서 아, 이게 같은 말하고 같은 글 쓰고 같은 문화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이게 오니까 약간 조금 아 이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답변해주지 못했어요.
한동안 이방인 같은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뭐 어디 가려도 식당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뭐 생산직 뭐 이런 데였고 그래서 일단 뭐를 하려면 뭘 조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컴퓨터를 한번 배워보자 이래가지고 컴퓨터하고만 저는 나왔고요. 제가 한원을 2006년 2월에 나왔는데 신랑을 5월에 만났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한효순 씨는 하나원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결혼 후 바로 임신해 엄마가 됐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며 10년을 살았습니다. 크게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우고 내조하며 살았던 효순 씨가 미국에 오게 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뭐 한국이 싫어서 왔다던거나 뭐 누가 뭐 어째서 온 게 아니고 저희는 그냥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북한에는 너무 폐쇄적인 데서 항상 살았었고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 가보자. 꼭 살진 않아도 한번 여러 나라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자. 더는 나중에 우리가 모으면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 여행도 많은 나라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보고 싶은 나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다녔었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어릴 때지만 그래도 약간 한번 우리도 바깥에서 한번 한국 말고 한국에서 살아봤으니까 다른 나라에 한번 좀 살아보자 이렇게 좀 웃어가지고
한효순 씨는 남편과 함께 갈 수 있는 나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원래 약간 캐나다 가가지고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뭐 북한 사람들 버서도 많이 해준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이래가지고 그럼 버서 받으면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캐나다에서 조금 일할 수 있는 그런 뭐 기술직이라도 한번 공부를 해보자 했는데 그게 다 혜택이 영주권 이상 자들한테만 다 한 거고 우리한테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주도 괜찮은데 거기는 영어 점수를 너무 많이 하고 약간 어려운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인종차별도 되게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본 나라가 미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갈 수 있는 그게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인터넷 뉴스를 서치를 많이 했죠.
효순 씨는 남편과 함께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읽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협상국 측에 합류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파리거리를 행군하듯이 걸으며 행진했습니다.
프랑스 군중들은 미군 병사들에게 꽃을 던지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라파에트 후작의 묘지까지 행진했습니다. 라파에트 후작은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일 때 조지 워싱턴 사령관과 함께 미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프랑스군 지도자였습니다. 미군 장교 한 명이 라파에트 후작의 묘지에서 연설했습니다.
라파에트 장군님, 우리가 왔습니다. 미국이 프랑스와 함께 싸우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라파에트 장군이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 미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지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미국은 프랑스로부터 받은 도움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미군 장교의 말처럼 미국은 프랑스가 속해 있는 협상국과 함께했습니다. 유럽 전쟁에 참전한 미군 병사들은 세상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싸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한 주, 두 주 지날수록 유럽에 도착하는 미군 수는 점점 늘었습니다. 1917년 10월 유럽에 투입된 미군 병력은 모두 10만 명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을 이끈 총사령관은 존 퍼싱 장군이었습니다. 존 퍼싱 장군의 부대가 바로 전투에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훈련을 받거나 기지를 건설하고 전쟁 물자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소규모 병력이 스위스와 독일의 국경에 투입됐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그곳에서 독일군에 맞서 짧지만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독일은 미군 병사들이 전투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는 미군 병사들을 만만하게 여겼고요. 격렬한 공격에도 그저 칼과 총을 휘두르며 미군 병사들을 겁주는 정도로만 대응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실전 경험이 많은 독일군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맞서 싸웠고요. 독일군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전투를 치르고 몇 달 동안은 유럽에 온 미군 병사 전체가 전쟁에 투입될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서 20세기의 세계 역사와 제1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꿔놓을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봄, 러시아에서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독일과의 전쟁에 지쳐있었고 러시아 제국 통치자인 니콜라이 2세 황제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러시아의 수도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러시아 황제가 제위에서 물러났고 러시아의 군주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르 케렌스키가 이끄는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케렌스키의 새 정부를 돕기 위해서 미국 관리들을 러시아로 파견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가 협상국 측에서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했습니다. 케렌스키의 새 정부는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참담한 손실을 계속 겪으며 고통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국민의 염원을 케렌스키 정부를 압박할 도구로 삼았습니다. 레닌은 전쟁에 지친 국민의 분노와 반대의 목소리를 정부를 장악할 방편으로 여겼고 페트로그라드로 가서 군인들과 노동자들의 시위를 지지하고 선동했습니다.
저도 레닌을 따라 페트로그라드로 가서 항의 시위에 동참할 생각입니다. 지난 3월 니콜라이 2세 황제가 물러나면서 러시아 제국이 막을 내렸고 케렌스키 임시정부와 함께 러시아 공화국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 공화국으로 바뀌고 몇 달이 지났지만 국민들 생활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페트로그라드에서는 군인과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전쟁에 반대하고 케렌스키 정부에 항의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밤마다 모여드는 수많은 군중에게 전쟁에서 과연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매일 밤 러시아 국민을 향해 전쟁은 우리에게 오직 상처와 굶주림과 죽음을 안겨줄 뿐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볼셰비키 공산주의 체제가 되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몇 달 안에 레닌은 노동자와 군인이 주축이 된 조직과 함께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를 장악하고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또 다른 볼셰비키 공산주의자인 레온 트로츠키는 모스크바에서 소비에트를 장악했습니다.
케렌스키 정부는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러시아는 극심한 혼란과 기아로 고통받았습니다. 힘든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병사들은 희망을 잃었고 군에서 이탈해 도망치는 탈영병 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병사들도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버지니아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부 버지니아주에 있는 명문주립대학교, 버지니아대학교, University of Virginia 두 번째 시간입니다. 1819년에 세워진 버지니아대학교는 흔히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는 이 동부 명문 사립 대학들에 비하면 외국에는 좀 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미 전국 주립대학 순위에서는 늘 다섯 손가락 안에 든 대표적인 미국의 명문 주립대학교입니다. 미국의 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세운 버지니아 대학교는 2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미국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기였던 이 남북전쟁 때도 문을 닫지 않았다는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버지니아주는 이 남북전쟁의 격전지로서 특히 남부군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의 근거지이 됐는데요. 어떻게 그런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멀쩡할 수 있었던 걸까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로 당시 상황 좀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남부대학들이 남북전쟁 기간 동안 폐교되었어야 했지만 버지니아 대학교는 계속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1865년 북부군 사령관인 조지 커스터 장군이 북부군을 이끌고 버지니아 대학교가 있는 샬롯스빌 마을로 입성했는데요. 당시 버지니아 대학교의 교수진, 지역사회 대표들이 버지니아 대학교 캠퍼스에서 커스터 장군에게 탄원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캠퍼스 입성한 북부군이 4일 만에 퇴각했습니다. 이로써 인근 지역에서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에도 버지니아 대학교의 교정은 무사하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네,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남부의 거의 모든 학교들은 잿더미로 변했지만 이 학교를 사랑하는 교수들과 주민들의 노력이 북부군 장군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버지니아 대학교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불타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고요. 이후 지역사회의 재건운동과 수많은 자선사업가들의 기증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은 총장체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 버지니아 대학교는 독특하게도 설립 후 100년 가까이 총장 없이 운영된 학교입니다. 그러다가 1904년에야 처음 총장체제로 전환했는데요. 초대 총장인 에드윈 엘더만은 오늘날의 버지니아 대학교가 있기까지 설립자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함께 거론되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남북전쟁 당시까지만 해도 대학 총장 체제가 아닌 대학 운영이사회 체제로 운영되었던 버지니아 대학교는 1819년 대학이 설립된 후 85년 만에 초대 총장을 영입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최초로 설립된 지립대학교 총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설립자 토머스 제퍼슨의 인연과 같이 교육의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버지니아주의 공교육 개혁을 주도했던 엘더만 총장은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재정지원 정책을 처음으로 버지니아 대학교에 도입했습니다. 1931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엘더만 총장이 27년간 재입하는 기간 동안 버지니아 대학교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버지니아 대학교 샬롯츠빌 캠퍼스에는 7개의 학부 단과대학을 포함해서 모두 12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학부에는 16,000여 명이 재학 중이고요. 대학원에는 7,000명 넘게 재학 중인데요. 하지만 UC 버클리나 미시간 대학교 등 비슷한 위상의 다른 주립대학들에 비하면 학생 수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가 하면 버지니아 대학교는 대부분의 주립대학교와는 좀 다른 특성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얘기입니다.
버지니아 대학교가 미국의 다른 주립대학교들과 판이하게 다른 것은 대부분의 주립대학교들은 80% 이상이 대학이 소재한 주위의 주민들이 차지하는 데 반해 버지니아 대학교는 정책적으로 전체 학생의 3분의 2만 버지니아 주민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50개 주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배경과 환경,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버지니아 대학교의 2017-18년도 등록 현황을 보면요. 69%가량이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이었고요. 31%가 버지니아 주민이 아닌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재학생 중에 한국, 중국 등 아시아계 학생은 12% 정도였습니다. 이 버지니아 대학교는 또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대학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97%라고 한다면 어린이 대학교에서 1년을 지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방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주립대학에서 4년 만에 졸업하는 비율이 약 30%, 6년 만에 졸업하는 비율이 58% 전후로 알려져 있는데 버지니아 대학교는 6년 만에 졸업률이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일단 1학년에 입학한 후부터 신입생들 대부분이 공부에 전념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네, 버지니아 대학교에 다니는 이 한인 학생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1 of the biggest reasons I chose to go to UVA was the emphasis that UVA places on community.
제가 버지니아 대학교를 택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버지니아 대학교가 공동체를 강조하는 학교라는 점이었습니다. UVA는 규모가 큰 주립 대학이긴 하지만 크고 작은 공동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공동체를 찾아 좋은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학교에 대한 평판이 좋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버지니아 대학교의 신입생 지원 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2018년도 신입생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3만 7천 명 정도 지원해서 9,800여 명이 입학 허가를 받았고 이 중에서 3,822명이 최종 등록했습니다.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의 90%가 각 고교에서 상위 10% 안에 속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지니아 대학교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너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1842년 버지니아 대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제도인데요. 아너, 즉 명예로움을 존중해서 학생들의 양심에 맡겨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더 들어보시죠.
버지니아 대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막론하고 모두 입학 전 아너 코드라는 것에 참석이 됩니다. 아너 코드는 기본적으로 학생 윤리 정정 같은 것인데요. 요약하자면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 훔치지 말고 부정행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학교는 유난히 언어 시스템이 강해서 많이 시험 보는데 속임수를 썼거나 남의 것을 보거나 리포트를 쓰는데 인용 표시 없이 인용을 하면 학생들로 구성된 대심원 앞에서 재판을 받고 부정행위 사실이 증명되면 학교에서 제적당할 만치 엄격한 양심지향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워낙에 엄격하다 보니까 논란도 적지 않고요. 부정행위에 따라서 재정 말고 이 형벌을 좀 약하게 하려는 시도들도 종종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학교와 학생들의 명예를 지키는 매우 뜻깊은 전통으로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고 하네요.
저절은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표절관념이 희박한 외국인 학생들이 주로 언어 코드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몇 명의 학부생 아시안 학생들이 노트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시험을 준비하다가 시험답안에 같은 표현을 써서 단체로 언어 시스템에 의해서 제적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로스쿨에서는 지난 2004년도에 한 학생이 졸업 논문 중 한 문단 표시를 인용 표시 없이 인용했다고 해서 졸업식 전날에 제적당할 만큼 버지니아 대학은 학생들의 정직성과 양심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명문대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2021년 두 번째 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